네,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 사람 만들기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조선은 왜 쇄국을 했나? 그러니까 제가, 일권에서 이제 그 지금까지 조선 사람 만들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권 2부가 그 친중의정 척사파. 제가 이제 구분하는 그 다섯 가지 한국 사람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친중의정 척사파인데, 그 친중의정 척사파가 도대체 왜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는 내용들인데 조금만 더 그 요즘 시대나 다른 시대랑 좀 연관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오늘 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조선은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배우기를 그 화서 이항노 또 면암 최익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19세기 말에 소위 그 의정척사파가 나와서 서양하고의 그 천주교에 대한 박해, 그 다음에 개국에 이제 반대하는 그러한 분들이 나왔다 이렇게 배웠는데, 제가 역사를 들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사실은 이 쇄국이라는 게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쇄국적입니다. 굉장히 쇄국적인 그 역사를 갖고 있구나를 제가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차차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사실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쇄국 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19세기에 시작된 게 아니라, 화서 이항노나 면암 최익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훨씬 더 오래 갑니다. 그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가장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이었던 게 역시 1644년에 이제 명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뭐 어느 나라가 언제 세워졌고 뭐 명은 뭐 몇 년도에 망했고 병자호란이 언제 일어났고 이렇게 우리가 대충 역사의 그 날짜를 외우고 지나가는데, 한번 우리가 명이 멸망했다라는 게 조선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었을까? 한번 그거를 제가 한번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의 멸망 얘기를 갖고 많이 생각해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 중에 이게 나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한 7, 8년 된 것 같은데, 백악관 그 최후의 날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근데 재밌는 게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백악관을 침공해서 들어가서 대통령을 인질로 잡고 막 백악관이 폭발하고 하는데, 그게 북한 출신 뭐 누가 들어가서 이제 하는 이런 영화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이 이제 이 국제사회에 이런 할리우드 영화에 나쁜 그걸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생각이 나는데, 근데 사실 이러한 그 백악관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상당히 쇼킹했고, 그 다음에 이런 영화가 뭐 영국, 런던이 어떻게 되고 뭔지 이런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게 됐었는데요. 이 계기가 그럼 뭐였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아, 9.11 사태라는 게 있었구나. 제가 여러분들 9.11 사태 때 어떻게, 뭘 하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그 미국에 제가 안식년을 갔다가 가족을 거기 잠깐 두고서, 그 3년간 두고서 이제 기러기 아빠를 하면서 이제 서울에 와 있었는데, 어머니 댁에 가서 있으면서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퇴근을 하면서, 학교에서 연대에 있을 텐데, 이제 퇴근을 하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이거 스피커폰 끼고 집사람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아파트에 도착을 해서 끊고서 언제 다 도착했다 그러고 이제 올라가서 어머니 댁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때 9시 뉴스 막 시작할 때였어요. 딱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텔레비를 보시는데, 이게 지금 뭐냐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영화냐 뭐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트윈타워가, 쌍둥이 타워가 이제 하나가 불타고 있을 때였으니까, 벌써 비행기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제 보다가, 그걸 보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두 번째 비행기가 이제 또 그 타워에 충돌을 하면서, 이 모습을 보고서 이제 너무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물론 뭐 집사람한테 얼른 전화를 했는데, 모든 선이 다 이제 그때는 두절이 됐었더라고요. 미국으로 통하는 모든 선이 다 두절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느꼈을 때 그때의 난생 처음, 야 미국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미국이 이렇게 당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무력함과 이 공허함과 두려움과 이거는 정말 전 상상을 못 해봤어요. 뭐 옛날에 아마 유교가 터졌을 때 그때 어른들이 아마 느끼셨던 아마 뭐 그런 비슷한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그때 굉장한 뭐 전 세계가 다 쇼크였었지만 한번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걸 한번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명나라가 망했을 때요 조선 사람들이 똑같은 걸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러면서 그때 이거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를 이제 천붕지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거다. 천붕지해의 시대라고 사실 명나라의 지식인들도 그랬고 명나라 사람들 본인들도 그렇고 이제 조선 사람들은 다 천붕지해다 진짜. 정말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워싱턴이 적군의 수중에 떨어졌다 그럼 그야말로 그 천붕지해죠. 정말로 천붕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왜 천붕지였을까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조명관계, 조선하고 명나라의 관계가 뭐였는가? 이게 지금 그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게 평양전투입니다. 평양전투라는 게 1592년에 이제 그 외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 고니시 소서행정의 고니시의 군이 이제 평양으로 진경으로 갓도 기요마사는 이제 함경도 쪽으로 이제 북진을 해 나가고 있었던 때인데 먼저 이제 평양성에 도착해서 그 평양성에 왔을 때에 드디어 중국이 명나라가 드디어 군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쳐들어올 때까지 몇 달이 지났는데 명나라에서도 도대체 지금 조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있었고 명나라가 이미 두 군데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진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명나라 사람들이 격론을 벌입니다. 무슨 그 격론을 벌이냐면은 그 어디에서 막아야 되느냐? 조선 반도에서 막아야 되느냐? 만주에 들어왔을 때 막아야 되느냐, 산해관을 넘었을 때 막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격론을 벌이는데요. 여러분, 왜 이 부분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갖고 미군이 들어와서 북진을 시작해갖고 38선을 넘어갔을 때에 중국 사람들이 똑같은 논의를 합니다. 모택동하고 주울레하고 이 사람들이 미군을 어디서 막을 거냐, 38선 넘어서 막냐, 아니면 압록강을 건널 때까지 내버려 두냐는 그 논쟁을 똑같은 논쟁을 하여튼 합니다. 그런데 이때 결국은 조선반도에서 막아야 된다. 막는 이유도 그때 논쟁들이 그 기록들이 이제 그때 상소 올리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라도 경상도에까지만 막고 지금의 38선 같은 데겠죠. 그 정도에서 막아서 남부에만 내버려 두려도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결국은 거기에서 일본이 뿌리를 내리면은 서해를 건너가지고 산동반도가 위험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동이 금방 위협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본토가 위협을 당한다라는 그 계산을 하고 그거를 그대로 상소를 올려요. 나중에 모택동이 똑같은 계산을 해서 그걸 이제 막게 되는 거죠. 그 중공군이 개입을 하게 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역사가 반복되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한반도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의 명나라 군대가 왔을 때에 결국은 명나라 군대가 굉장히 군사를 많이 보냈는데요. 그때의 그 명나라 군이 왔을 때에 그 조선 사람들이 느꼈을 그 기쁨. 그래서 결국은 평양에서 두 번의 큰 전투가 벌어지고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이기는데 두 번째 2차 평양 전투에서 처음으로 명군이 일본군을 이기면서 그 진격세가 처음으로 꺾입니다. 외군의 그 세력이 처음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보여드린 사진이 이게 지금 인천 상륙 작전 당시에 그 상황이고 이제 맥아더 장군이 들어오는데 이제 명나라에서는 이여송 장군이 들어왔고 참고로 이여송 장군은 조선 사람의 후예입니다. 그 할아버지 때 만주로 그 갔었던 사람인데 그 손자라서 사실은 뭐 조선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임진왜란이 어떤 전쟁이었냐면은 일본군이 30만 대군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반은 임진왜란 때 1592년에 보내오고 나머지 반은 1598년 정유재란 때 또 보내오고 그러고 나서 명군이 17만 명이 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전쟁이 얼마나 큰 전쟁이었냐면요. 이 아시아가 역시 스케일이 컸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같은 때에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제일 큰 전쟁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 엘리자베스의 영국을 쳐들어가서 뭐 그게 이제 풍랑을 만나서 무적함대가 무너졌고, 무적함대 우리가 그 당시에 최고의 군대였습니다. 유럽에. 근데 무적함대가 3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영국군 전체가 엘리자베스 1세가 동원할 수 있는 영국군 전체가 2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는 30만 명 대 17만. 물론 뭐 여기 조선 사람은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만 조선 사람은 사실은 군대를 따질 별 의미가 없고 그 백성들 중에 한 천만 중에 단 한 사람도 전쟁의 참화를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굳이 어떻게 그리고 의병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면은 거의 다 하나 걸로금씩은 다 실질적으로 전투에 참여했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무튼 그리고 명예 전쟁 비용이 이게 이제 중국 학자가 계산한 건데요. 1700만 냥의 은과 보급품을 조선에 댔다. 그 7년 동안 전쟁하는 동안에. 근데 그 7년 전쟁하는 동안에 그 돈이 명나라 조정의 1년 세입의 반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자기네 수입, 그다음에 재정의 반을 옆에 나라 속방의 그 뭘 지켜주기 위해서 돈을 쓴 겁니다. 정말 엄청난 그 돈을 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조선 사람들이 이 명나라가 해준 것을 이 개입을 제조지은이라는 말이 뭐냐면 다시 만들어지게끔 없어졌던 나라를 다시 만들어지게끔 해준 은혜다. 그래서 그걸 제조지은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제조지은은 해줬는데 너무나 아이러니가 뭐냐면 명나라는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명나라는 조선에 하도 많은 군대를 파견하고 그 많은 군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두 개의 큰 반란을 진압하고 있었던 와중이었고 이 또 추가로 7년에 걸쳐서 17만 대군을 그 옛날 식으로 이제 보낸다라는 거는 그 보급로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요. 특히 많은 군대가 강남에서 복건 이런 데서부터 왔다는데 그 중국을 다 올라가가지고 요동반도를 건너서 만주를 해가지고 압록강을 건너서 들어와서 거기서 몇 년 동안 전투를 벌인다라는 게 요즘 상황에서도 그 보급을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로 명이 휘청하는 조선은 살아나고 명은 무너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사실은 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또 하나 재밌는 측면이 조선은 결국은 명의 도움으로 살아남는데 명은 무너지고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도요토미도 이 전쟁 때문에 물론 도요토미는 그 전쟁이 끝나기 직전에 죽지만 도요토미의 그 왕조도 그 막부도 무너지는 게 바로 이 전쟁에 개입했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도쿠가와가 이제 정권을 뺏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에서 싸운 옆에 중국하고 일본은 정권 교체가 되는데 오히려 조선은 정권 교체가 안 됩니다. 그대로 조선 왕조가 또 살아남는 게 또 역사의 참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제조 지은을 해준 나라가 1598년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1644년, 그러니까 46년, 50년이 안 돼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25 한 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70년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를 구해준 미국이 없어졌다. 지금 그겁니다. 예? 임진왜란 딱 끝나서 자기를 재조지은 그 나라가 50년 지나고 나서 없어졌습니까? 이게 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를 임진왜란 있고 1637년에 병자호란 있고 이렇게 배우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두 전쟁을 다 경험을 합니다. 굉장히 같이 붙어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자, 미국 나라가 망하는데, 근데 누구한테 망하느냐? 이거 더 황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뭐냐면 여진한테 망해요, 여진한테. 근데 여진이라는 게 무슨 어디에 별나라 이상한 데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여진은 조선 사람들하고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사람들이 여진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압록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제 백두산 아닙니까? 이 한복 무산,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데가. 여기가 무산인데, 건주 여진이라는 사람들이 그 백두산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는 장백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백두산, 네,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뭐를 많이, 제일 많이 한 사람, 뭐를 한 천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인삼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은 인삼을 캐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뭐 말도 기르고 이런 걸 했지만은 아주 그 인삼 장사를 기가 막히게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청나라를 일으키는 그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10만이었습니다. 10만이. 그래서 10만이었으면서 그 장사를 해서 이제 돈을 번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너무 비슷해요, 우리랑. 그리고 너무 가까이서 살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조선이 떠받치고 있었던, 그리고 또 그냥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조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야만인. 그러니까 여진 하면 아직도 뭔가 이렇게 좀 차별적인, 우리가 왜 하듯이 여진하면 이렇게 좀 우리보다 못한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인데, 그 당시엔 정말 여진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나쁜 뜻이었는데, 아무튼 여기 그 사진에 옛날 그 여진족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그냥 말 타고 이런 그야말로 야만적인 그런 부족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결국은 청나라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사실 이 스토리도 제가 책에서 자세하게 다루지만요. 요때 임진왜란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만이 안 됐었어요, 여진족이. 이 건주 여진이.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1637년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쯤 되면은 벌써 몽고족들을 복속을 시키고 자기네 여진족들, 여진족이 이제 건주 여진이 있고 해서 여진이 있고 야인 여진이란 이 사람들을, 만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다 통합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몽고를 복속을 시켜서 인구가 대략 한 50만이 됩니다. 50만 정도가 되면은 그 중에 대략 50만이면은 실제로 그 여진족 같이 그렇게 군사가 중요하고 군사력을 많이 동원하는데도 5만 명 정도 이상의 군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50만 인구에. 근데 그 5만을 이끌고 와서 병자호란을 일으켜서 순식간에 조선 인구 1,000만이 넘는 조선을 갖다가 순식간에 제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진이 조선을 제압을 하고 요동반도를 뺏어서 요동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 뭐 조선 사람들, 이 사람들 다 합쳐서 한 인구 150만이 됐을 때에, 150만의 인구였을 때에 산해관을 넘어서 명나라를 점령을 합니다. 그 당시 명나라가 인구가 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것도요, 아니 어떻게 누구든지 다 중국 사람이나 조선 사람이나 야만족 하든 진짜 백두산 근처에서 인삼이나 캐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단시간 내에 명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명나라를 무너뜨린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그 몇십만 되지 않는 사람들이 명나라, 그 중국 전체 대륙을 완벽하게 통치를 하고, 그야말로 중국 역사상 가장 넓은 강토를 갖고 있는 그 청 제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뭐 강희제, 옹정제, 권륭제 하는 그 기가 막힌 강건의 치세라는 그 놀라운 치세를 일으키면서 그때가 세계의 GDP의 30%를 중국이 차지한다라는 게 바로 청나라 때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냥 야만족이라고 조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부분이 제가 요게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그림 왼쪽 그림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그 여진족 그러니까 청나라의 역사 청사 그러니까 만 그 중에 이제 만주사라는 부분이 있으면 청나라가 이제 나중에 나라를 세우고 나서 이제 자기네 역사를 쓰는데 자기네가 산해관을 넘어서 중국 본토에 들어오기 전에 만주에 있을 때의 역사를 써는 부분이 맨 앞부분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사파인데요. 사파를 보시면은 여기에 요게 옆에 그림 글씨가 장백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장백산이라고 이렇게 써 있고 이게 이제 백두산을 그려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거를 보시면요. 오른쪽이 뭐냐면은 세 선녀가 내려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있다가 까치가 내려와서 한 선녀의 옷을 뺏어 가는 바람에 그 선녀는 하늘에 올라가질 못하고 남아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많이 들어보신 얘기 같잖아요. 네?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랑. 저는 사실 다른 뭐 민족이라는 개념이 뭐 여러 가지 저기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태조 이성계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함흥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함흥이라는 게요. 1400년대 1392년도 조선이 독립 저 개국할 당시에 함흥이라면은 사실 평양까지만이 제대로 된 문명사회였지 평양 이북은 조선시대 내내 거의 손을 못 댔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야인들이 살고 있었던 데고. 그리고 이제 태조 이성계가 잘하는 게 뭡니까? 활, 명궁 아닙니까? 근데 활 잘 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진족이 활을 잘 쏩니다. 여러분들 그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몰라도 거기에도 그 활 잘 쏘는 사람들로 꼭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일 친했던 친구, 의형제를 맺었던, 그리고 문묘에 같이 배양이 되는 제일 친했던 친구가 퉁두란, 이지란, 나중에 이제 그 이름을 줘서, 성씨를 줘서 이지란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퉁두란도 건주 여진이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가. 그러니까 맨날 같이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쪽 지방에서 여진족하고 조선 사람하고 그냥 대충 섞여서 친하게 같이 사냥 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자랐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강한 무장이 저는 오히려 나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여진족의 영향을 이제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맨 왼쪽 그림이 이게 이제 누르하치 그 청의 태조고 두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청태종 홍타이지라고 이제 그 누르하치의 여섯째 아들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림이 도르곤이라 그래서 이제 그 저 누르하치의 일곱 번째인가 하여튼 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홍타이지의 동생. 이 세 사람이 산해관이라는 걸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 본토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이 만주라는 여진족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의 그림이 그 여진족 중에서도 이제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내는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병기. 그게 뭐냐면 팔기군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팔기군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사냥하던 사람들, 니루라고 해갖고 이제 저 여진족이 그 영화에서도 보시면 나오지만 그 사냥을 이제 잘하는 사람들인데 사냥하는 팀이 항상 있습니다. 그 사냥하는 팀을 중심으로 해갖고 누르하치가 그 사람들을 사냥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끔 하고 경제활동도 같이 하게끔 하는 새로운 군사제도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군사제도가 같이 먹고 생활하고 훈련하고 전쟁하고 하는 그 막강한 군대를 크면서 그게 이제 팔기군이라는 게 돼서 사실 청나라 망할 때까지도 그 청의 주력 군대가 이제 팔기군 노릇을 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사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국가 건설을 하는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 누라치가 이제 10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만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인삼을 좋아했죠. 그러니까 뭐 인삼이라는 거야 뭐 진시황 때부터 나오는 진시황이 나중에 그 인삼 찾아서 조선 동쪽으로 왔었다라고 그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인삼이 중요한 건데 그 중국에서의 인삼은 벌써 명나라 때가 되면은 거기서도 나는 지방에서 나는 데가 있었는데 그게 다 이제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게 이제 조선에서의 고려 인삼이 남는 거고 근데 이제 고려가 굉장히 삶을 수출하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많지가 않으니까 이때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이 사는 삶이 어디서 나냐면 바로 이 만주에서 장백산 근처에서 백두산 근처에서 나는 거를 그게 이제 누르하치가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렸냐면은 여진족들한테 라이센스를 줍니다. 그래서 당신 너희들이 인삼이나 뭐 피역이나 뭐 이런 거겠지만 주로 인삼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만 그걸 가지고 만리장성에 있는 그 성읍으로 와서 성읍에 와서 중국 사람들하고 한족들하고 이제 그걸 교환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줬던 거죠. 근데 이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그 당시 그 라이센스가 한 500개가 있었는데 그 여진족 사이에 누르하치가 그 라이센스를 전쟁을 통해 가지고 다 뺏어서 500개 라이센스 정도를 다 뺏어 갖고 완전히 독점을 합니다. 인삼을 독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독점을 하냐면요. 그 한 번은 누르하치가 뭐를 법 잘못했다 그래갖고 그 누르하치 거를 명나라가 1년인가 2년을 안 사줬어요. 그때에 인삼이 30만 근이 썩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큰 스케일의 장사를 지금 이 사람이 하고 있었는가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드린 이유가 자 그거를 인삼을 갖다가 이제 삼을 캐서 갖다가 이제 파는데 중국 사람들은 사실 줄 게 없거든요. 이쪽에다가. 그러니까 뭐 비단 조금 사고 이제 여진족들이 하지만은 사실 중국으로부터 그렇게 여진족이 필요한 게 없으니까 결국 뭐냐면 돈을 줍니다. 근데 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돈이 뭐냐면 명나라 때는 다 은화였습니다. 명나라는 전부 다 은화를 썼습니다, 여러분. 진짜 동전이 은화였습니다. 여기 그림에는. 근데 이게 왜 은화였느냐? 이게 우리가 국제 경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이요. 중국이 16세기부터 시작해서 유럽 사람들이 안 먹고는 못 사는 아주 최고의 기호식품을 하나 수출하기 시작하는데 뭐죠? 영국 사람들이 아직도 꼭 먹는 차. 중국 차라는 거를 유럽 사람들이 15세기부터 발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차 수출이라는 게 엄청나게 일어나서 유럽 사람들이 전부 다 폼 잡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홍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도 도대체가 홍차는 마구 차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데 유럽이 중국에 갖다 팔 게 없어요. 중국에서 입장에서는 유럽 거가 뭐 음식이고 옷이고 뭐고 중국계 명나라께 훨씬 나으니까 뭐 도자기고 뭐고 모든 거를 유럽은 명나라로부터 사가기만 하지 자기네가 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줘야죠. 돈으로 뭘 주냐? 은을 줍니다. 왜 은이냐? 그때가 스페인이 남미를 점령해서 남미에서 그 엄청난 은광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은이 전부 다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건너가는 은이 또 어디로 오느냐? 전부 다 명나라로 와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그랬어요. 중국은 우리 은의 무덤이다 그랬어요. 한번 가면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 엄청난 은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건 미국 역사랑 연결이 또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그 유명한 보스턴 티 파티라고 미국 독립 혁명의 촉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영국 정부가 자꾸 이 미국 식민지 주민들한테 이제 세금을 걷는데, 이제 그때 나오기 시작한 얘기죠. 요즘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쓰는 얘기인데, 세금을 내면은 자기의 의원을, 국회의원을 의회에다가 놔줘야 되냐. 내가 세금 내는 만큼 내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내 국회의원을 뽑아서 의회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영국 정부가 미국 식민지는 국회의원을 보낼 자격이 없다. 그래서 영국 파라멘트에 미국 식민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미국 식민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고, 왜 택스를 내는데, tax without representation. 나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자꾸 택스를 내라 그러냐 그래갖고, 이때 이제 특히 이 차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차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차를 팔고 사고 하는데 전부 다 택스를 내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날 밤에 이제 그 영국 정부에 저항을 한다 그래갖고 밤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차를 전부 다 바다에다 던졌다. 그래서 이제 티파티, 버스턴 티파티라고 그러고, 왜 최근에도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 보수 우파 운동에 그거를 자꾸 티파티 운동이라고, 티파티 운동이라는데, 그게 바로 이 버스턴 티파티 운동에서 이제 따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차를 파는 그 배가 왜 거기 가 있었느냐? 남미에서 오는 은을 가지고 북미로 와서 그 은을 해갖고 이 차를 사서 그 은이 유럽으로 가는 이 세계 경제 구조가 지금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이 차를 파는 배가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가, 자, 그런데 명나라가 세계 은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은이 명나라로 가서 하도 은이 많아서 자기네 일상에 쓰는 동전까지도 은으로 다 만들어서 쓰고 있었는데, 그 은의 3분의 1이 누르하치한테 갔답니다. 여진족한테 갔답니다. 이런 게 참 그 역사학자들이 이거를 다 연구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그때 누르하치한테 잘못해갖고 어떤 부족, 그 여진족의 부족장이 이제 잡혀서 재산을 몰수당하고 이제 처벌을 받는 이제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냥 여진족 부족장인데, 노비들이 뭐 한족이 100명, 조선족이 250명, 그 다음에 뭐 집이 몇 채, 뭐 가축이 몇 마리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오면서 은이 몇천 냥 이렇게 나와요, 꼭. 그러니까는 상상을 초월하게 부유했었습니다. 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 청태종 같은 사람들은, 홍타이지 같은 사람은 그 돈을 이용해갖고 대포 같은 거를 만드는 거죠. 홍위포라는 대포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나중에 명군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 최고, 우리가 그 남한산성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홍위포라는 포를 쏘는데, 홍위포라는 포가, 여러분, 홍위포라는 게 이 얼굴이 빨간, 홍이라는 게 얼굴이 빨갛다는 겁니다. 근데 그 뭐냐면 네덜란드나 포르투갈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서양 대포란 뜻인데, 그거를 홍타이지 같은 사람이 청태종이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조선 기술자, 중국 기술자를 갖다 놓고서 돈을 갖다 대면서 최고의 그 대포 만들라 그러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장사를 잘해갖고 돈을 벌고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는 팔기군 같은 군대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산해관을 넘어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의 왼쪽이 이 청나라가 강력이 제일 넓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신장, 티베트, 위구르 지역 이런 게 중국의 강토로 들어가는 게 청나라 때입니다. 그전에는 전혀 독립적인 거였고 오히려 중국을 늘 위협했던 나라들인데, 청나라 때 드디어 완벽하게 이제 복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청나라 깃발이고, 황실의 깃발이고, 그 밑에 건 이제 옥쇄고. 그런데 아무튼 청이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조선에서는 지금 일단은, 야, 이 여진족이란 놈들이 들어가서 저거를 무너뜨렸구나. 그러면은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무너졌는데, 아까 영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우리 북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우리가 이렇게 깔보던 야만족이 느닷없이 베이징에 들어가갖고 자금성을 차지하고 앉아서 천하를 호령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이 워싱턴을 함락을 시켜갖고, 갑자기 김정은이 워싱턴에 가서 세상을 이제 자기가 통치를 한다고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나 황당한 얘기지만은 다행히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마 똑같은 쇼크였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에 이 야만인들이 저기까지 가갖고 지금 자금성에 가서 자기네가 천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만일에 그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주체 사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했는데, 그러면 저놈들이 들어가서 저렇게 점령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걸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이거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주자성리학이라는 이 문명을 지금 구가를 명나라 덕분에 하고 같이 구가를 하고 있었는데 저 명나라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야만족한테 나라가 무너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조선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야만이 될 순 없다. 그냥 우리끼리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유지하자. 닫아버리자. 절대로 외국에서부터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닫아버리고 우리 거 무조건 유지하자. 그게 쇠국입니다. 그래서 쇠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완전히 고립이 됩니다. 우선 저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 왼쪽 사진이 이게 지금 잘 안 드러나는데 이렇게 요 부분이 요게 지금 요동반도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한반도입니다. 요게 요렇게 압록강이고 무산, 여기가 무산이고 요렇게 이제 함경도고 두만강이고. 그런데 요 파란 선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요렇게 돼 있는 거 제가 지금 마크로 보여드리는 거. 이게 뭐냐면 유조변이라는 겁니다. 유조변이 뭐냐면 버드나무 철책인데요. 버드나무 이 저 담을 쌓는데 만주족이 여진족이 자기네가 들어가서 청나라를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만주 땅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여기는 우리 조상들의 성스러운 땅이야. 한족도 못 들어오고 조선족도 못 들어오고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러면서 철책을 쳐버려요. 버드나무로.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인공위성으로 보면 남아있을 정도의 만리장성의 버금가는 버드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 철책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만주에 못 들어와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영이 해금이 되는 게 1898년에 가서나 만주가 열립니다. 그 전까지는 만주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조선 사람들이 뭐 간도고 뭐고 이렇게 막 들어갔을 때에 아무도 없는 땅들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개간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청나라가 절대로 만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조선 사람들이 지금 북쪽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이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청나라가 막아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유일하게 베이징의 연행사, 베이징에 조공 바치러 가는 사람들만 어디로 갑니까? 의주를 통해가지고 요 의주로 해서 요렇게 요걸 따라서 가서 해안가를 따라서 가서 산해관을 지나서 만리장성을 들어가갖고 베이징으로 가는 그 길만 열어놓고 싹 위가 닫힙니다. 북쪽이 완전히 낮춥니다. 동시에 뭡니까? 남쪽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세종대왕 때 삼포를 열어줍니다. 지금 울산하고 진해하고 부산을 열어줬는데 외한테 외가 와서 계속 장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마도 정벌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열어주죠 세종이.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나니까 임진왜란 직후에 뭡니까? 삼포 중에 두 개를 닫아버리죠. 울산하고 진해를 닫아버리고 부산포 하나만 넘겼고 그것도 외관이라 그래갖고 거기에 여기 오른쪽 사진에 보시 그 그림에 보시면은 해안가 따라서 요만큼 1년에 배 20척만 들어와서 잠깐 다녀갈 수 있는 그 정도 것만 해놓고 그것도 이중 철책 쳐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 조선 땅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놓은 그러니까 완전히 지리적으로 정말로 고립이 됩니다. 완벽하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중국하고 닫고 일본하고 닫으면 뭐 완전히 닫힌 거죠, 조선은. 그런데다가 여러분 소현세자 얘기 아시죠? 정치적으로 이제 고립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소현세자가 그 인조의 큰아들이었습니다. 인조가 그 청태종이 저 통타이지가 남한 저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에 그렇죠? 그 삼전도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삼계국어 두레 이렇게 머리 찢는 세 번 절하고 절할 때마다 세 번씩 머리를 이렇게 찢는 여러분 영어로 카오타오 한다란 말 아시죠? 카오타오 한다란 말 아세요? 누구한테 가서 카오타오 한다 그러면은 그 미국 사람들도 그게 누구한테 가서 비굴하게 막 그러는 거를 그 카오타오 한다 그러는데 그 카오타오란 말이 크토오라는 게 삼계국우두로에서 나온 말이더라고요. 중국 황제한테 가서 이렇게 아무튼 그 삼계국우두로를 해서 아직까지도 그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걸 했던 그 인조의 큰아들이 소현세자입니다. 소현세자가 남한산성이 떨어졌을 때 그때의 소현세자하고 그 동생 복림대군 나중에 효종이 되는 그 두 내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르곤한테 청태종의 동생한테 끌려서 심양으로 갑니다. 심양에 가서 8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합니다. 근데 가서 인질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이 그 소현이 힘들었던 게 이제 거기에 잡혀왔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 자기네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서 사람을 시장에 가서 조선 사람들 잡혀온 사람들을 사서 풀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맨날 이제 조선이 청태종한테 약속했던 것들, 군사 얼마 보내라, 뭐 여자들 몇 명 보내라, 노비들 몇 명 보내라 하는 거, 맨날 그런 거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요. 그럼 소현은 또 여기서 닥달을 하니까는 조선에다가 그걸 알리면은 인조는, 아, 저 자식은 내가 보내놨더니 기껏 하는 게 그냥 이놈들, 여진족들 그 요구사항 전달하는 짓만 하고 앉아있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고 또 조선에서 안 보내면은 청태종 같은 사람은 이제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넌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하면 석고대자 하라고 그래서 맨날 이제 석고대자. 하여튼 이 소현이 중간에 끼어갖고 정말로 이제 괴롭지만 진짜 그 기록들을 보면 눈물겹게 열심히 거기서 이제 살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다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그래도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도 해결하지만은 잡혀왔던 인질들을 사서 풀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도르곤하고 동갑이었는데 굉장히 친해져요. 청태종하고도 친해져. 그래서 청태종하고 도르곤이 자기네가 사냥 가고 뭐 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중요한 전투할 때는 꼭 데리고 가요. 그래서 나중에 청태종이 죽고 이제 도르곤이 완전히 권력을 잡고서 도르곤이 산해관을 넘어서 명나라에 들어가서 자금성에 입성할 때에 1644년 자금성에 입성할 때 바로 옆에 소현세자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637년에 병자호란때 잡혀서 심양에 가서 거기서 8년 동안 인질 생활을 하면서 이 나라가 이 지금 여진족 50만밖에 안 되는 나라가 그 팽창해 나가는 거를 다 보고 거기에 최고 지도자라고 제일 친해져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말을 타고 산해관을 넘어서 자금성에 입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입성을 해가지고는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건문각이라는 데에 이제 사는데 그게 아직도 건물도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처를 거길로 이제 정해줬나 보죠, 이제 도르곤이.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자금성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자금성 바로 바깥에, 바로 옆에 이 남천주교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예수회 사람들이 와갖고 지어놓은 천주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담샬이라는 이 그 예수회 사제가 신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가지고 두 사람이 그렇게 친해져요. 이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바티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에 뭐라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그 당시에 거기에 그 황비묵이라는 중국 사람 그 신부의 기록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순치원년 1644년에 조선의 세자가 베이징에 볼모로 잡혀와 있으면서 아담샬이 훌륭하다는 말을 듣고 때때로 천주당에 찾아와서 천문학 등을 묻고 배워갔다. 아담샬도 세자가 거처하는 것을 자주 방문해서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뜻을 같이 하는 바가 있었다. 아담샬은 연달아 천주교가 바른 길임을 이야기하고 세자도 잘못 듣기를 좋아하여 자세히 묻곤 하였다. 세자가 조선으로 돌아가게 되자 아담샬은 선물로서 그가 지은 천문, 산학, 성교, 종도 등의 여러 서책들과 여지구, 이 지구본과 천주상을 보냈다. 세자는 삼가 이것을 받고 손수 글어를 써보내어 예찬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와서 이거는 제가 못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상이나 이런 거는 돌려주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그 세례를 받은, 영세를 받은 천주교인이 된 명나라 그 시녀와 그 종을 데리고, 그러고 이제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르곤이 자기네가 남한산성에서 끌고 왔지만, 이제 대륙 정복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고향으로 가라 그래서 소현을 놔준 거죠. 그래서 소현이 8년 만에 귀국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귀국한 지 반년 만에 죽어요. 이게 실록에 나오는 겁니다. 온몸이 검은,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명목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구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외인들은 아는 자가 없었고 상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이 나 있는데, 뭐 이건 독살은 뭐 완전히 확실한 거죠. 근데 이 독살이 일어났는데 인조가 어떡합니까? 아무 수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약식으로 장례를 치러버리고, 그리고 지금 그 소현한테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12살짜리 석철, 8살짜리 4살짜리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소현이 죽었으면은 장손이 있으니까 석철이 당연히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고 나서는 어떡합니까? 그 동생인 복림대군한테 왕위를 물려주라 그러는 거. 그러니까 대군이 되는 거죠.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1년 후에 소현의 부인, 자기 큰 며느리는 모반을 꾀했다 그래서 사약을 내려서 죽여요. 그리고 자기 손자 셋을 다 제주도로 귀향을 보내요. 그래서 12살, 그러니까 12살짜리가 4년 후에 장독으로 죽고, 8살짜리도 죽고, 막내 4살짜리가 7살에 귀향 가갖고, 막내만 나중에 그 자기 작은아버지 복림대군이 효종이 돼서 살려줘요. 그래서 거기만 살아있어요. 살아요. 나머지는 다 죽여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 소현은 너무 큰 세상을 봤어. 너무 큰 세상을 봤어. 당시에 조선 사람 중에 누가 이 새 나라가, 이 청이란 나라가 불같이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다 옆에서 보고 그 최고 지도부랑 제일 친하고 서양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새 서양의 종교나 배움에 대해서 다 알고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내가 조선에 가면 꼭 이거를 다 책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라고 아담샬하고 약속한 그런 기록들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아버지 인조의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는 지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버지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 제가 쇄국이라는 게 조선의 거의 DNA가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60년, 70년 개국을 해서 이렇게 불같이 일어난 거는 이건 정말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우리 역사상 이런 시대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소현의 죽음을 보고 있으면 정말 만일 역사에서는 만일이 없지만 만일 소현이 왕위를 물려받았었더라면은 조선은 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겠죠. 근데 조선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결국은 복림대군이 이제 왕위에 오르죠. 그 효종으로 왕위에 올랐는데 복림대군이 자기가 아직도 대군이었을 때, 그러니까 심양으로 끌려가기 전에 자기의 그 선생이었던 우암송시열을 다시 모시려고 합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자기가 왕이 되니까. 그랬더니 우암이 여러 번 그 송시열이 거절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요 글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읽어보시고 전하께서 완전히 제 뜻에 따르시겠다. 동의해 주신다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 기축봉사라는 유명한 글을 올립니다. 이제 거기 굉장히 긴 글인데 일부만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청이 계속 승리하는 거를 이제 보면서 이런 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늘이 재앙을 계속 내려 역적 오랑캐가 다시 시역을 자행할 줄을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청이 지금 오랑캐가 망해야 되는데 병자호란 쳐들어온 것만 해도 억울해서 죽겠고 이놈들이 망해야 되는데 망하기는 커녕 지금 자금성까지 차지하고 지금 남쪽으로 해서 이때는 특히 효종이 내내 바라는 게 그 남명이라는 명의 그 황손 중에 일부들이 황실 일부들이 저 남쪽으로 가서 남명이라는 거를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희망을 겁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다시 그래서 당연히 하늘이 명을 저버리지 않겠지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서 청을 거꾸로 트리겠지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마다 계속 청이 이기는 것만 들려오니까 어찌 하늘이 재앙을 계속 내려 역적 오랑캐가 다시 시역을 자행할 줄을 생각하겠습니까? 1월이 비치고 상로가 떨어진 곳에 사는 모든 성명을 가진 유라면 그들과 한 하늘 밑에서 함께할 수 없는 의리를 가지지 않는 자가 없을 터인데 더구나 우리나라는 신종 황제가 조선 때 이제 군대를 보내준 신종 황제의 은혜를 힘입어 임진년의 변란에 종사가 이미 폐화가 되었다가 다시 존재되고 제조 지운을 입었고 생민이 거의 다 없어질 뻔하다가 다시 소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백성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황은을 입은 것입니다. 명나라가 없었으면 우린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조건 걸어 닫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실력을 길러갖고 언젠가는 수복을 하자. 그러니까 그 효종의 북벌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거를 지키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 기축봉사의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념적 쇄국을 하는데 무슨 쇄국을 하냐면은 여러분 우암이 그 고향의 충청도에 내려서 화양동이라는 데를 마을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화양구곡이라는 우리 지금 명승지 중에 하나죠. 화양구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화양구곡이 뭐냐면은 주자가 무의곡이라는 그 무의산이라는 그 절강에 있는 복건성에 있는 아주 절경이 있습니다. 왼쪽 사진입니다. 우이산 이런데 아직도 뭐 관광객들 굉장히 많이 가는 데인데요. 우이구곡 해갖고 유명한 시를 지은 게 있습니다. 그 주자의 거를 그대로 따라서 우리도 화양구곡이 있다 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요. 근데 왜 화양인지 아세요? 화양이 뭡니까? 화가 중화의 화입니다. 양은 태양. 중국의 태양이 비추는 곳. 명나라의 태양이죠. 그러면서 입는 옷부터 시작해서 먹는 것까지 우리는 끝까지 지키겠다. 명나라 거를 지키겠다. 그래서 두발 이런 거까지 그대로 지키겠다. 저는 상투 트는 게 어디서 왔나 많이 생각해 봐요. 뭐 나중에 조금 저기 상투 트는 거 명나라 상투입니다. 다만 왜 우리만 상투 트는 것 같이 보여요? 청나라가 들어와서 중국의 모든 남자들한테 뭐를 시킵니까? 노르곤이 아주 악명 높은 다 변발을 하라 그런 거죠. 이 말을 다 깎고 머리 따라고 남자들 보고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청나라에 대한 엄청난 반란이 일어나서 그 진압을 하는데 몇십 년이 걸립니다. 두발 문제 때문에. 그런데 조선은 명나라의 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사실 한복도 저는 좀 그렇게 해석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또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사회가 다칩니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다치고 정치적으로 다치고 이념적으로 다치니까 사회가 다칩니다. 근데 사회가 다치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제 제가 우리 그 3권에 가서 기독교 얘기를 할 때에 이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조선의 여성들한테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여러분들 저기 아시죠? 소위 환향녀. 그러니까 이제 청군이 병자호란 때 와서 이제 몇십만 명을 잡아가는데 이제 여자들도 물론 많이 잡아가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들을 돈을 받고 인질해서 돈을 받고 풀어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뭐 노비류도 쓰고 뭐 하여튼 굉장히 비참한 일들이 기록에도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장유라는, 장유가 누구냐면은 효종의 장인이에요. 그 장유의 딸이 효종의 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효종 빈의 오빠 장선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얼마나 병자호란이 처참했었냐면은 이런 집안의 여자들까지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장선징의 부인, 장유의 큰 며느리, 그렇죠? 그러니까는 효종빈의 올케가 지금 심양에 잡혀갔었다가 1년 만에 풀려나왔어요. 그래서 돌아왔어. 그랬더니 장유가 예조에다가 이런 상소를 올려요. 글을 올려요. 외아들 장선징이 있는데 강도의 변에,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있다가 이제 잡혀갔어요. 그의 처가 잡혀갔다가 속한대와 지금은 친정 부모집에 가 있다. 그대로 배필로 삼아 함께 선조의 제사를 받들 수 없으니 이혼하고 새로 장가들도록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그런데 그 며느리가, 장유의 며느리가 또 도승지의 딸이야. 안 그렇겠어요? 도승지는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 딸이야. 그 친정 아버지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 무슨 실절을 하고 뭐 어떻게 안, 당신 뭐를 한다고 지금 어떤 고생하러 돌아왔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이제 맏상소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조가,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어전회의에서 높으신 들끼리 논하십시오. 그래갖고 어전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그 어전회의에서 격론이 오갑니다. 거기에 최명길, 여러분들 그 남한산성에서 이병헌이 분하는 그 최명길이, 뭐 역사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전 최명길 정말 멋있는 사람 같아요. 최명길이 이렇게 논합니다. 그때 이제 영의정이었었는데, 신이 전에 심양에 갔을 때 출신 사족으로서 속환하기 위해 따라간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자 부둥켜 안고 통곡하기를 마치 저승에 있는 사람을 만난 듯이 하여 길 가다 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나 남편으로 돈이 부족해 속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차 차례로 가서 속환할 것입니다. 만약 이혼해도 된다는 명이 있게 되면 반드시 속환을 원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허다한 부녀자들 영원히 이역의 귀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소원을 이루고 백집에서 원망 품는다면 어찌 화기를 상하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반복해서 생각해보고 물정으로 침착해보아도 끝내 이혼한 것이 옳은 줄은 모르겠습니다. 라면서 반대요. 이혼시키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사관을 사고에다가 보내가지고 그 왕조실록 사고에다 보내갖고 선조실록을 보게 해요. 그 이 영의정도 실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관만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관이 가서 어느 산 속에 있는 데를 가서 찾아가서 선조실록을 샅샅이 봤는데 선조도 임진왜란 이후에 똑같은 영을 내립니다. 절대로 안 된다. 이혼 못 시킨다. 왜군한테 무슨 일을 당할 거 안 된다라고 사대부들한테 그 소위 실절했다 그래서 며느리나 부인을 내치는 일을 못하게 이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해까지 들면서 반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최명길이 이렇게 논한 것도 실록에 있는데 실록에다 보면은 실록의 옆에 사신, 사신인 게 이제 실록을 실제로 받아 적는 사람입니다. 사신, 그 사람들도 자기의 의견을 집어넣을 수가 있었어요. 사관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사관이 뭐라고 집어넣냐면 사신은 논한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료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으니 이는 절의가 국가에 관계되고 우주의 동량이 되기 때문이다. 사로잡혀갔던 부녀들은 비록 그녀들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변을 만나 죽지 않았으니 절의를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죽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절개를 잃었으면 남편의 집과는 의리가 이미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의 가풍을 더럽힐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최명길은 삐뚤어진 견해를 가지고 망령되게 선조 때의 일을 인용하여 허니하는 말에 끊어버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갖춰 진달하였으니 잘못됨이 심하다라고 했고요. 송시열은 신은 또 상고하건대 정자가 이르기를 실절한 여자를 취하여 배필로 삼으면 이는 벌써 자신이 실절한 것이다 하였습니다. 정충년 별난초에 실절한 부인을 그 남편으로 하여금 버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실절을 가르친 것입니다. 법을 의롭게 제정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악용될까 걱정인데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드니 어떻게 백성을 방지하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장선징 집에 실절한 부인의 소생인데 상신이 그와 의논을 의논했다 하니 추잡함이 막심합니다. 대신이 이와 같기 때문에 조정이 날로 격화되고 임금의 의세가 날로 강화되니 매우 두렵습니다. 뭐냐면 장선징이 그 실절했다라고 잡혀갔다라는 그 부인하고 낳은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잡혀가기 전에. 그 아들의 혼사가 오고 간 거야, 다른 대신 집하고. 그랬더니 송시열이 그걸 갖고 혼사를 왜 그런 집 자식하고 혼사가 오고 가냐. 이건 지금 잡혀가기 전에 난 아들인데 더군다나. 그러면서 추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왜 이 말씀드린, 정말 조선의 남자들 비겁했어. 와, 이게 정말 이 그, 도덕적으로 한번 이런 문제를 피하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어느 정도까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 떨어질 수 있는가? 낮게 떨어질 수 있는가를 진짜 보여주는 예 같아요. 그러면서 전부 다 여자 탓이에요. 남자들이 못 지켜줘서 그렇게 됐는데 전부 다 조선 여자 탓을 해요. 그러면서 여자들을 옥죄기 시작해요. 제가 요거 하나 더 이게 양주 11기라는 글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양주라는 게 지금 항주 옆에, 소주 옆에 굉장히 번성하는 양자강의 유명한 도시인데 그때의 이 양주 사람들이 청군이, 청이 아까 말씀드린 이 변발을 하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양주 사람들이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청군이 가서 이제 도르곤의 또 다른 동생이 대군을 이끌고 가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렇게 해서 반란이, 변발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니까 가갖고 내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번 성은 양주부터는 반란을 일으켜서 함락이 되면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 아예 정책을 그렇게 내요. 그래서 실제로 양주가 함락이 됐을 때에 청군이 들어가서 열흘 동안 진짜 도륙을 합니다, 사람들을.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열흘 동안 숨어서 달리면서 살아남아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해놓은 게 있어서 그게 양주 11기라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아직도. 굉장히 처참한 기록인데 이게 또 미국 교수 하나가 영어로 번역을 또 해놨더라고요.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해.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 그냥 그게 유명한 책에 이렇게 한 챕터 중에 중국의 유명한 문서들 번역한 것 중에 하나 있어서 그냥 있어서 봤는데 이런 규절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숨어서 다니다가, 그러니까 그날 이제 딴 집에 가서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벽장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앞에서 진짜 이제 못 볼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청군들이 중국 여자들을 데려놓고 이제 희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청군, 이 여진족 그 군사가 하는 말을 듣고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청의 군사들은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근데 이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청의 군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걸 들었대. 우리가 고려, 조선을 정복했을 때는 수만 명의 여자를 포로로 잡았다. 그러나 그중 단 한 명도 정조를 잃지 않았다. 근데 중국 같은 대국 여자들은 어찌 이리 수치심을 모르는가? 아니, 뭐 이게 중국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너무나 아이러니인 거예요. 너무나 지금 조선에서는 갔다 왔다고 1년 갔다 또 실절했다고 지금 다 이혼을 시켜야 된다라고 제일 높은 데서부터 다 저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실행을 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 청군의 군사들의 입에서 나온 증언이 무슨 조선 여자들은 도대체가 전부 다 웬만하면 자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강화도가 함락됐을 때요, 강화도의 앞에 바다가 연등회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선 여자들이 이렇게 모자, 꽃갈 모자 같은 거를 이렇게 썼었대요. 근데 전부 다 물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그 모자들만 이렇게 물에 둥둥둥둥 떠 있어서 무슨 꼭 연등회 가는, 연꽃이 핀 것 같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요건 빨리, 아유, 진짜 죄송합니다. 넘어갔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사회가 다치는 게 얼마나 쇄국이라는 게 무섭다라는 게 정치적인 뭐 이런 쇄국만이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이게 이사벨라 버드 비숍 여사가 1894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썼던 그 책인데 거기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여성들을 가둬놓는 전통은 500년 전 현재의 왕조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병자호란 때부터 시작된 건데 그 당시에는 가족을 부패한 사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한 조선 사람이 허버트 존스 씨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듯이 조선 남자들이 자신들의 부인을 믿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도시 사람들과 상류층의 부도덕성은 상상을 초월한다.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달래 신부에 의하면 이게 이제 진짜 그 실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효종 때에, 인조하고 효종 때에 우리나라의 연료의 숫자가 갑자기 한 10배가 뜁니다. 그전까지는 연료가 없었어요. 연료라는 게 굉장히 쉽게 연료가 될 수 있었고 별로 없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연료문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료문 보실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결코 아름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1894년에 이르면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가 뭐냐면은 달래 신부가 천주교사를 쓴 그 W 주교 이런 분들이 1850년대, 60년대에 우리나라에 와서 숨어서 포교하다가 나중에 순교했지만 그 적어놓은 책들을 이제 글들을 정리해서 조선 천주교사를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대목인데 달래 신부에 의하면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외간 남자들이 손을 만졌을 경우 딸들은 아버지들 손에, 부인들은 남편들의 손에 죽었고 자살을 한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는 한 하녀가 자신이 모시는 젊은 아씨를 불길에서 구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죽도록 방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묻자 불이 난 혼란 속에 어느 외간 남자가 자신의 아씨를 만졌고 따라서 살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조선 말쯤 되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에서 벌어집니까? 딸이나 부인을 갖다가 소위 실절했다 그래가지고 죽이고 하는 그런 언어 킬링 이런 게 파키스탄 이슬람 국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여자들이, 양반집 여자들 특히 양가집 여자들은 이렇게 다 쓰고 나갔지 않습니까?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럽니까? 네? 이슬람에서 그렇습니다. 조선말은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다치기 시작하니까 사회가 이렇게 무섭게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치게 됐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따라서 나중에 정말로 기독교가,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에 벌어지는 일. 이런 여자들을, 이런 밑에 당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주고, 치료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죠? 구원받았다고 하고. 누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러고. 하는 일이 벌어지니까는 이 무서운 전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개시적으로. 아무튼, 그 의정척사파. 이러한 나라를 걷어다듬어야겠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는 그 이유가 타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 이런 무서운 사회를 또 만들어냈다. 다친 사회는 또 이런 결과를 낸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시간을 초과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